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북쪽에 있는 지파로부터 많은 침략을 당했습니다.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략을 받으면서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계시록 20장 8절 말씀을 보면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간구하니 땅에 천년 동안 사탄이 잡혀 있다가 노임을 받고 그 사탄이 나타나서 곡과 마곡을 비롯한 많은 백성들을 미혹했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곡과 마곡 또는 도갈마라고 하는 이 족속들은 러시아 북방민족이에요. 오늘날 옛 소련의 북방민족들인데 이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을 점령을 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마지막 전쟁을 일으킨다고 많은 학자들이 많은 교회가 그렇게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20장 8절을 보면 북방민족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땅의 사방 백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 이것을 원문으로 읽으면 네 모퉁이에 흩어진 백성. 땅의 사방이라는 말은 동서남북해서 네 모퉁이에 흩어진 백성들이 이 잡혔던 사탄이 풀려남으로 인해서 미혹을 시작한다. 흩어진 민족들을 사탄이 미혹해서 자극을 해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에스겔서에 북방민족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계시록에서는 곡과 마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곡과 마곡이 어디인지 이것을 러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 전쟁은 북쪽에서 일반 군인들, 일부의 군인들 또는 왕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땅의 사방의 백성들, 사방에 흩어진 백성들이 모여서 미혹을 받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킨다. 이 전쟁을 할 때 사탄이 미혹을 했다고 그랬어요. 잡혔던 사탄이 풀려남으로 인해서 곡과 마곡의 백성들을 미혹을 했다. 미혹을 했다는 이 말의 뜻은 사기를 쳤다 그 말이에요. 우리 쉬운 말로 요즘 속된 말로 사기를 쳤다. 그 말은 속였다 그 말이죠. 사기를 친다는 말은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속이는 것의 앞잡입니다. 이 숙달된 사기꾼이 사방에 흩어져 있는 족속들에게 사기를 치면서 그들이 다 그 속임수에 끌려갔다 그 말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지요.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정녕 죽으리라. 이 과일을 먹는 사람은 정녕 죽으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슬쩍 거짓말을 하나 슬쩍 첨가해서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천년왕국의 좋은 환경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잠시 동안 놓였다고 그랬어요. 20장 3절 하반절을 보세요. 3절 하반절을 보면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사탄이 잡혔는데 2절을 보면 용을 잡으니 그랬어요. 용이 잡혔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잡혔는데 잠깐 놓이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에 사탄이 미혹을 한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죄송합니다. 너무 가난에 지쳐있는 사람이 있어요.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조악, 세상적 악한 구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나는 환경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환경이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분명히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다시 말해서 천년왕국과 같은 사탄이 잡혀있는 동안 그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다시 노임을 받자마자 미혹해서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인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참가를 어느 정도로 하는고 하니 8절 하반절을 보면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 바다의 모래 셀 수 있어요? 많은 군대가 참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3차 대전이 아닌가. 그런데 잘 보세요. 누가 전쟁을 하는고 하니 땅의 족속들 곧 곡과 마곡. 곡과 마곡은 불신자를 가르친 총칭이에요. 불신자 전원과 불신자 전체와 그리고 신자들, 성도들과 거룩한 성간에 벌어지는 전쟁이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전쟁은 불신자 총체적인 불신자 전체와 성도들, 거룩한 성의 성도들이 전쟁하는 전쟁이다. 이것은 물리적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그 수가 모래 같은 수가 지금 덤벼들고 있어요. 한 집안에서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둘로 쫙 갈라져서 믿는 사람은 이쪽 편에 서라, 믿지 않는 사람은 이쪽 편에 서라, 이제부터 전쟁이다. 그렇게 될 리는 없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단은 거짓말쟁이의 앞잡이. 사단은 거짓말쟁이의 앞잡이에요. 거짓말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을 했다면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벌써 사탄에게 잡힌 자예요.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말에 전부 거짓말이다. 전부가 거짓말이다. 왜 그런고 하니 부분적으로는 참말을 할 수 있어요. 사탄도 부분적으로 참말을 할 수 있지만은 전체를 두고 보면 모두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참말인 것 같이 보입니다. 한국인들의 의식 가운데 불신자가 죽으면 그 죽은 혼이 귀신이라고 사람들은 말을 해요. 귀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의 죽은 혼이 귀신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까지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떠도는 불신자의 혼들이, 영혼들이 갈 데가 없어 억울함을 참다 못해서 사람을 해치려고 하니까 그 해를 받지 않으려면 액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사라고 그랬어요. 이 제사를 안 지내면 자식들이, 후손들이 무서운 벌을 받는다. 그것은 죽은 영혼들이 떠돌다가 갈 곳 없어서 사람을 해치러 오기 때문이다. 그 제사를 잘 지내야 부모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제사를 잘 지내야 자식들이 잘 편안하게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국민의식을 역이용해서 이것을 거꾸로 이용해서 귀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귀신이 직접 찾아와서 죽은 자의 영이 찾아와서 내게 말을 한다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어느 교회, 큰 침례교회였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귀신 내쫓는 그런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 귀신 내쫓는 그런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선전을 하고 자기가 귀신을 내쫓는 전문가라고 자랑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귀신 내쫓는 전문가라면 사기꾼이에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이런 자에게 미혹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탄이 패망을 당하는데 잘 보세요.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 사탄이 이런 짓을 하는 것을 하늘이 보질 않아요.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태워버린다. 그리고 9절부터 잘 보세요. 전쟁의 상황이 설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싸우는 전쟁의 모습은 보여지질 않습니다. 불신 세력들이 성도들을 포위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성도들을 진을 치고 포위를 했어요. 그 숫자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고 금방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 세력들이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탄이 미혹하는 것을 보더라도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성도와 불신자의 영적 전쟁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소멸된다는 말만 보아도 이것도 역시 영적 전쟁임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반복 전진요법을 용법을 배워야 돼요. 중요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되면서 한 걸음씩 앞으로 전진해가고 있습니다. 반복 전진구조.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서 거기에 일곱인의 얘기가 나오죠. 일곱인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고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일곱인을 뗄 때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적 그리스도가 불신 세력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마지막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의 멸살되다시피 일곱인을 뗄 때에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0장에 와서 곡과 마곡 그리고 성도들이 엄청나게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소멸할 것이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어디 피할 길이 있겠습니까?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마귀는 더 이상 어디 숨을 곳이 없어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여기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요.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사단은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으로 나뉘어 있죠. 바다 짐승이라는 말은 세상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세력, 정치 세력 혹은 물질 세력, 어떤 세력을 바다 짐승이라고 했고 땅의 짐승이라는 말은 적 그리스도, 사상적 엔타이, 사상적 반대자들, 그러니까 이단들이에요. 이 적 그리스도가 땅의 짐승이에요. 바다 짐승, 이것은 힘을 가진 세력들이고 이것은 사상적인 적 그리스도인데 이것들이 지금 사단과 함께 나타납니다. 소위 사단의 삼두체제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단의 삼두체제는 첫째로 사단, 그는 사단의 귀신의 우두머리예요. 그리고 바다 짐승, 이것은 세력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땅의 짐승, 이것은 사상의 변질된 이단 사상을 말합니다. 이 세 삼두체제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본떠서 사단과 바다 짐승, 땅의 짐승이 나타나지만은 이 삼두체제가 하나님에 의해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불과 유황못에 사단의 삼두체제가 던져진다. 악의 근원이 완전히 제거된다는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전에 악의 근원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려요. 그날이 바로 심판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근절시킨다. 더 중요한 것은 흰 보좌에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것이 1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11절로 15절은 마지막 심판의 장면입니다. 크고 흰 보좌 11절에 희다는 말은 순결을 말해요. 성결, 절대적 순결, 전혀 죄가 개입하지 않은 상태.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는 전혀 죄의 찌꺼기가 없어요. 죄에 오염되지 않은 순결 중에 극순결이에요. 최상의 순결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좌 위에 계시니 땅과 하늘이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땅과 하늘이 없어졌다. 11절을 잘 보세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이 없어집니다. 하늘까지 없어졌어요.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분이 나타나실 때에 땅과 바다가 그 위대하신 모습을 하나님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스스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사라져버립니다. 이 땅과 하늘이란 말은 인간이 범죄하면서 영향을 받은 영역을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하늘까지도 공중의 권세를 마귀 사탄이 잡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도 역시 죄로 오염이 됐다 그 말이죠. 만물은 인간의 죄로 부패하고 오염되어서 탄식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말할 수 없이 오염됐지만은 로마서 8장 19절에 만물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옛 질서가 물러가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려면 옛 질서는 없어져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더라.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더라. 지구가 없어지다 그 말이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늘도 땅도 바다도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참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하나님 흰 보좌 심판대 앞에 등장을 합니다. 죽은 자들이 다 그때 부활을 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데 잘 보세요. 13절을 보면 사망과 음부, 사망과 음부가 뭡니까? 사망은 죽는 거죠.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음부라는 말은 사람이 죽어서 일시적으로 가 있는 중간 상태, 우리말로 음부라고 번역을 했지만 무덤과도 동일한 단어입니다. 무덤, 무덤에 가서 임시 누워있는 것과 같아요. 음부와 바다에서 그 죽은 시체들이 살아나온다 그 말이에요. 화장터에 가서 재로 변하는 인간들 많잖아요. 요즘에 화장을 많이 하는데 재가 어떻게 인간이 되는가. 인간은 본래 티끌, 흙에서 된 게 아니에요. 티끌에서 된 거예요. 히브리 단어는 티끌이에요. 티끌들이 인간, 흙으로 우리 번역을 했지만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인간이 됐는데 그 재가 역시 먼지의 티끌이에요. 재로 변한 인간, 물고기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은 상어밥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가 날아가다 폭발되어서 그것도 산산조각이 나서 팔과 다리가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을 거고 교통사고로 비참하게 죽은 사람도 있고 암에 걸려서 환자로 죽은 사람도 있고 이 죽은 사람이 매장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들이 그때에 부활을 하게 된다. 그때 부활해서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부활해서 뭘 할 거예요? 흰 보좌 앞에 심판을 받는다. 죽은 자가 죽으면 바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데 머물러 있다가 결국은 흰 보좌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저 유명한 백보좌 심판이에요. 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그때 심판을 하시는데 무서운 심판입니다. 찰스 휘니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실지는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법학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변호사 시험을 치려고 인턴 시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상한 체험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휘니야, 인턴 코스 끝내면 그 다음에 넌 뭘 할래? 그때 휘니가 대답을 합니다. 예, 나는 변호사가 되려고 개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엔 뭐 될래? 어? 부자가 되겠지요. 아, 그래? 그 다음엔 또 뭘 할래? 그 다음에는 은퇴할 겁니다. 은퇴한다면 뭘 할래? 그 다음엔 죽겠지요. 그래? 그 다음 죽은다면 뭘 할래? 할 말이 꽉 막혀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겠지요 하는 말을 못한 거예요.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숲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심판대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신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겁에 질려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소리를 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180도 변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던 그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기 시작해서 50년 동안 그는 복음의 큰 사역자로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휘니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무조건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준을 갖고 심판을 하시는데 그 기준이 뭘까? 오늘 읽은 본문 12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책들인데 또 하나는 생명책이라고 그랬어요. 책들이 있고 생명책이 있다. 책들은 자기 행위가 기록된 책이에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말한 것, 생각한 것, 행동한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록해 놨다. 그것이 책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책. 이 생명책이 중요합니다. 여기 분명한 것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든 책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든 자기 행위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큰일 났습니다. 내가 어제도 거짓말 시켰고 오늘도 남을 미워했고 내가 사기를 쳤고 내가 도적질을 했고 내가 많은 잘못을 범했는데 야단났습니다. 불신자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자도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신자의 심판은 상 받는 심판이에요. 무슨 상을 줄까? 금멸류관을 줄까? 아니면 어떤 상을 줄까 하는 상반상의 종류의 심판을 받습니다. 모든 행위가 빼놓지 않고 하나같이 다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했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다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어요.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기록으로 남겨놨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영상을 만들어서 판사에게 제시하고 증거물로 제시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조작하는 수도 있어요. 영상물도 조작해요. 증거물로 제시하는 그 영상물도 조작된 거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 기록 그리고 하나님의 책들에게 기록된 이 기록은 내가 나를 속일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변호사가 훌륭한 변호사는 살인자도 무기형으로 빠낼 수도 있고 무죄자가 되기까지도 만들 수 있는 것이 변호사의 아주 기가 막힌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변호사도 없어요. 거기는 어떤 중요한 다른 분이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계셔요. 불신자의 심판 앞에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지옥에 가는 것은 분명할 겁니다. 그러나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5절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불이 하늘에서 비오듯이 떨어지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심판날이 그날이 더 쉽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쉽다. 그러니 심판은 피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의하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니라.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 땅이 너희가 견디는 것보다 더 쉽다. 소돔 땅의 그 심판이 더 쉽다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형벌에도 등차가 있다. 무조건 지옥에 다 쓸어넣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죄에 등차가 있단 말이야. 더 심한 죄가 있고 자기도 모르게 지은 죄도 있기 때문에 등차를 둡니다. 그런데 영벌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벌에도 차등이 있다는 겁니다. 악한 자의 심판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지만 무적행, 바닥이 없는 땡 속으로 떨어져 죽지만은, 떨어져 가지만은, 그러나 불신자의 그 형벌에도 등차가 있다. 신자들의 심판에도 등차가 있다. 거기도 차별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10절에 의하면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리니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제 입으로 제가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고 제 입으로 제가 직고할 것이다. 형제를 업신여긴 죄, 형제에게 총을 쏘고 죽인 죄, 모든 것을 행한 대로 자백하고 직고하게 될 날이 바로 이 심판날이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리니 구원을 얻는데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사람도 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갔는데 턱걸이로 겨우 천국에 들어간 사람. 나보다 더 영광스러운 상을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도 있어요. 불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에도 간신히 빠져나온 롯처럼 그 무서운 소돔이 불타버리는 그 가운데서도 간신히 빠져나온 사람도 있죠. 그렇게 간신히 천국에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고린도 후서 3장 9절로 10절을 보면 심판대 앞에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악간에 선한 일도 좋은 일을 더 크게 한 일, 많이 한 일, 악한 일도 적게 한 일, 조금 약간 한 일, 그것도 다 차등을 둬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게 된다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게 된다면 경건치 않은 사람, 그리고 죄인이 어디에가 서겠는가? 설 자리가 없다고 말이죠. 요한 1서 2장 28절에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 말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불신자는 행위의 책들에게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신자는 상급의 등급을 위해서 심판을 받을 거예요. 상급에도 차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의 동기까지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번 농촌 전도대에 참여하신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우린 다 수고했다고 지금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몰라요. 여러분도 스스로 모를 수도 있어요. 그 동기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 동기를 아셔요. 내가 요즘 몸이 뿌듯해서 가서 그래도 좀 움직여야 살 것 같다고 전도대로 따라가겠다고 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복음의 목적을 갖지 못하고 자기 희생은 조금도 안 하고 오직 내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갔다 온 사람도 있잖아 있을 겁니다. 체면을 위해서, 상을 위해서, 칭찬을 위해서 간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사람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고 마태복음 6장 1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 앞에서 칭찬받지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의를 행한다는 말은 선을 행한다는 말이에요. 사람 앞에서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없어요. 사람 앞에서 박수를 갈채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수고한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한 것 과시하지 마십시오. 책임을 내가 져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그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날을 생각한다면 성도는 경성하게 되어 있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동기를, 말을, 행위를 모두가 심판의 대상임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은 전체를 다 보시고 마음속까지 보시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은 나를 은밀히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멋진 행동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 사람이 그것을 나타내지 않고 숨어버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기 자랑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심판 때 상급의 차이가 있듯이 형벌의 차이도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하는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심판이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행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최후의 성공자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상받을 사람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지위가 얼마나 높으냐, 얼마나 낮으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또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살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였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만 하고 있는가. 과대망상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의 직분이 무엇이고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고 내가 누구의 자식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상받을 사람이라고, 우리 조상 가운데 순교자가 있었다고 그것을 과대망상으로 갖는 사람도 있어요. 허황된 일입니다. 자기 선전하면 안 됩니다. 핍박과 고난이 예수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그 앞에서 내가 그 핍박을 받고 그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았지? 나를 위해서 고난을 감당했지?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자고 하시는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영광을 내가 받을 일이 생긴다면 그 영광을 뒤로 하고 숨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광은 오직 주님에게만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4절 말씀은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리니 둘째 사망이라.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진다. 이상한 일이죠. 그때는 사망도 없어요. 이제는 사망도 없어요. 음부도 무덤도 없습니다. 완전히 우리 인간의 문제의 근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망이 없어요. 음부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마지막 멸망받아야 할 존재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멸망받을 존재가 사망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사망을 폐지시켰습니다. 사망은 십자가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사망을 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망을 폐지시켰다. 사망을 폐지시켰다. 예수 믿는 자도 지금도 죽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도 장례식을 했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영은 살지만 육은 죽습니다. 그 죽음까지도 완전히 폐지되는 것이 심판날에 있을 일이다. 더 이상 죽음은 없어요. 흰 보좌 심판대에서 하나님은 사망까지도 폐지시킵니다. 무덤이 필요 없게 되십니다. 음부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21장 22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인간의 문제의 소지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인류를 괴롭힌 것이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사망이에요. 무덤입니다. 인간이 도적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전쟁의 결과로 오는 사망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도적의 결과로 오는 사망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망과 무덤과 사단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단도 불못에 던지우고 사망도 무덤도 음부도 다 불못에 던져진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행한 대로 심판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예요. 누구의 행위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행위대로 하면 이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저를 포함해서 지옥에 안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행한 대로 한다면, 행한 대로 죄값을 물으신다면 나는 지옥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책이라는 게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그래서요.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었습니다. 그분이 말을 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심판 때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대속적 행위, 이 대속의 죽음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흰 보좌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흰 보좌 심판 내 앞에서 떨고 있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비의 심판대 앞에 이미 서 봤기 때문이에요. 자비의 심판대가 뭐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시니 그는 우편에 계신 자요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실 분이다. 간구하시는 분이다. 자비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이미 서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 순간, 성찬식을 통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잔이다 할 때 떡과 잔을 받아 마시는 그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된 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그 순간 이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행위가 내게로 전가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내게로 그 행위가 전가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져주신 게 돼요. 그때의 의의 판결이 그때 벌써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의의 판결이 뭐예요?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왜? 예수의 의가 내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서 이 놀라운 판결을 이미 받은 사람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해서 우리가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결과 동시에 우리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순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등재되었습니다. 지옥 가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심판날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사탄은 지금도 계속 우리를 정죄하려고 내가 도적질했지, 내가 거짓말했지, 내가 사기쳤지 하면서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왜? 예수님이 이미 내 죄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매를 맞으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어린 양의 자비의 심판대를 기억하는 성도는 흰 보좌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여시 의인으로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의 가족 중에, 친지 중에, 우리가 아는 어떤 사람 중에 아직도 자비의 심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대법원, 다시 말해서 흰 보좌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안타까움을 가지고 빨리 전도해야 돼요. 속히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 앞에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배심원도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 홀로 판단하십니다. 생명책을 가지고 그리고 책들을 가지고 거기에 어느 쪽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그게 중요해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이름 두 개, 세 개 갖지 말라고. 잘못하면 혼돈 나와요. 미국 가서 산다고 해서 미국 이름 갖는 사람들 많은데 한국 이름 쓰면 한국 이름 제대로 쓰라고요. 왜 가서 뭐 짠 무슨 뭐 폴하고 써서 미국 이름 쓰는데 이름을 하나를 가져야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게 분명히 나와요. 우리가 변명도 안 통해요. 아무리 변호를 해도 안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그때에 가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경성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엄청난 구속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행위에 의하면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주님 행위 때문에 영생으로 가게 되었으니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찬양을 드려야 할 거예요. 생명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차등 상급이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무슨 차등을 할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계명인데 마음을 다해서 섬겼습니까? 뜻을 다해서 섬겼습니까? 힘을 다해서 섬겼습니까? 자기 할 볼일 자기가 다 자기 시간 자기 힘을 다 거기에 쏟아놓고 그저 엑스트라로 남은 시간 저 짜투르기 그걸 가지고 교회 앞에 와서 나 봉사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섬겼는가 그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주의예요.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모든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심판대 앞에서 상을 받는 사람들이요. 부끄러운 상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을 준비를 하시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서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